할텐 서울 보건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는 성경을 한 장씩 읽어나가며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과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선교지에서 들려주신 이야기 부르신 곳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Let's Read the Bible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이세진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오랜 세월을 지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죄악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통치의 마지막 시대에 사역을 시작해서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통치를 시작할 무렵까지 사역한 것으로 간주하면 그는 아마도 주전 750년부터 710년까지 약 450여 년 동안 사역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호세아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후 약 10여 년 뒤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역시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죠. 호세아 선지자는 참 특이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라고 하시죠.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고멜은 당시 유명한 음녀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호세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과 결혼을 했고 아이를 세 명을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다시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성들과 잠자리를 하다 결국 몸을 파는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멜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다시 사오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멜이 포주에게 속하여 성매매를 하고 있기에 그녀의 주인에게 몸값을 주고 다시 그녀를 사서 데려와 사랑해 주라고 명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에게 음녀 고멜을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다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랑해 주셨어도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찾아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는 다른 신들의 백성이 되어버렸어도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서 사랑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호세아 역시 음녀 고멜을 다시 데려다가 사랑해 줍니다. 호세아 11장에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느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격동기를 거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열왕기하 1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 심판에 대해 경고하셨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슬픈 일이 발생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다 알고 계셨고 훗날 회복할 것도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의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은혜 설교 말씀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분당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께서 고난이 주는 두려움 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들리는 한 인터뷰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여자분인데 이분이 전 세계를 혼자 이렇게 여행하면서 뭐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수필도 쓰고 강연도 하고 이런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자가 여행하시는 분에게, 여행가에게 질문을 해요. 혼자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하시는 얘기가 실제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뭐 교통사고도 난 적이 있어서 현지에 병원을 뭐 두 번이나 가고 뭐 도둑 맞는 일도 있고 낯선 곳이다 보니까 위험 지역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질문자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혼자 위험한데 여행을 하는가?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이 여행가의 답이 저한테는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여행을 출발할 때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대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여행이 주는 수많은 감동과 유익이 있지만 당연히 유익과 감동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도 있을 거다.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도둑도 만날 수 있고 위기의 순간도 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당연하다고 여기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어려움은 여행 중에 치러야 될 기본값이다. 당연히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미리 살아보시고 예행 연습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거든요. 오늘에 매어 살거든요. 유한한 존재고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떤 일을 만날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쁜 일도 있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인생에. 그러나 그 여행이 주는 유익과 감동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나쁜 일에 대한 그 유익을 위한 대가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행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아요? 막 자녀들을 보면 뭐 탄생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기쁨이죠. 그러나 키우다 보면 왼수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참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다.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그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고통스러운 고난을 피해야 된다. 또 그것은 무익하다. 그건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고통을 아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이해도 해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도움도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유익이다라 여기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는 경우가 더 많더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 잘 알죠.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중에 푸른 초장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가에서 살아가는 것 다 필요해요. 다 원합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죠. 그러나 4절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다닐지라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갑자기 나오냐고요. 좋은 목자면 나를 푸른 초장에만 데려가야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하냔 말이죠. 4절 후반절에 바로 답이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은 해석이다. 고난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의 문제이다. 시편 23편의 기자 또한 마찬가지죠. 그 시편 기자는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지 않아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이 나오고 이 지나가는 중에는 목자가 나를 인도할 것이니 그 앞에 놓인 푸른 초장을 보지 내 앞에 놓인 음침한 골짜기를 안 보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누구는 그 골짜기를 보고 그 누군가는 이것을 지나간 후에 푸른 초장을 보는 거예요. 고난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죠. 누구나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모두 다 같이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바라보십시오. 고난 자체가 주는 고통을 바라볼 게 아니고 그 고난에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얘기만 하다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예수님이니까 극복했지. 예수님이 신이잖아.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우리도 극복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그 견딜 수 없는 극형인 십자가를 감당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하시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도 고난은 어렵지만 예수님은 더 어려운 것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해석이고 고난은 바라봄의 문제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기에 십자가를 감당하셨을까? 도대체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셨길래 손에 발에 못을 박는 그 고통을 감당하셨을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러므로 목과 창, 그것이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찔려져 올 때 그 고통이 오롯이 완전한 인간 예수에게 전달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 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순간에도 내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이 고난의 문제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자 좀. 그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 당장 내게 닥친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놓인 기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어두움에 마귀의 손에 휘둘리고 살아가는 그것을 보기 어려워서 그 마귀에 붙잡힌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기쁨이었고 이 십자가의 저주를 끊고 부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죠. 그 앞에 놓인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에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죠.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누군가는 이 상황을 전능한 하나님과 연결하여 기도하고 극복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 고난의 의미 자체를 해석할 힘조차 없어 무기력하게 고통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고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을 영적으로 해석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세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고난이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전쟁이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하고 있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견디고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 그 고난과 싸워야 한다. 고난은 싸움의 대상이다. 여러분, 고난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볼 때 환경의 어려움, 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오면은 힘들죠. 고통을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물리적인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 고난이 주는 공격적인 공격의 포인트는 마음이에요. 우리 영혼입니다. 그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 그럼 영적 전쟁,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디를 잠식하려고 한다고요? 마음, 마음. 어쩌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느끼느라 너무 힘들다, 지친다, 이 고통을 느끼느라 이 전쟁이 실제로 어디에서 치러지고 있는지를 놓쳐버려요. 이 전쟁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고난은 내가 이 물리적으로 뛰어넘어가야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고 그 영혼과 마음을 지키는 영적 전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닥쳐오는 물리적인 또 환경적인 또 실제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그러나 그 고난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영혼이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 지키고 영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어느 영역으로 자꾸 가셔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내 믿음이 어떤가? 내 영혼이 어떤가? 이 고난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고난이 영적 전쟁임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건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두려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두려움과의 전쟁이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두렵잖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서잖아요.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시는지 압니까? 고난이 오잖아요. 뭔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각이 그냥 하나에 집중되어져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의식들이 막 깨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게 온통 시야를 그 하나로 집중하도록 만든다.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통이라는 뜻은 시야가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높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바로 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게 하는 것들 혹은 상황 혹은 사람 있다면 아마 오늘도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편향된 생각으로 지배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고난은 늘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끕니다. 혹시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인생 이렇게 망하는 건가? 나는 도저히 해볼 도리가 없어. 이게 자기 연민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심지어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에 깊이 집중하잖아요. 나만 초라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심이 더 이상 보이질 않아요. 작아져 버려요. 게다가 이전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거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가장 큰 병이 뭐예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 역사해줘도 지금 당장 고난이 오면 거기에 함몰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증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편 136편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를 여러분 찬양처럼 선언해 보십시오. 26절까지 동일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신데 너가 기도할 때만 너가 어려울 때만 선하고 인자하신 게 아니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시간 365일 변하지 않는다. 어느 때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사라져요. 고난의 때 바로 이 진리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축소하고 고난에 함몰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포기해버린 것, 그게 우리의 우호 아닙니까? 한 주간 여러분 시편 136편을 선포하세요. 그는 선하시며 나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금도 변하지 않으신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요.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참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권면하거나 부탁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두려워함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신앙으로 빠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고 금지 명령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그 해석이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있을 때 제자들만 도망간 게 아닙니다. 누구도 사라지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세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홀로 되셔요.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죄를 가득 짊어진 그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거를 해석할 수 없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이론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였고 믿음이었고 고백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하심을 믿는다. 영적 전쟁은 두려움과의 전쟁이에요.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는 이 사단의 전략을 깨달으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문구랄까요? 간단한 영어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왕관이 없다. 고난 없이는 축복 없다. 영광 없다.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다이아몬드예요? 그건 뭐 원소 기호가 탄소 아닙니까? 탄소라는 게 이게 여러분 나무 같은 거 타서 재가 나오면 그 탄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강한 압력을 견뎌내면 그 결정체로서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냥 숲과 같은 인생이 있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 뭐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인내하고 두려움과 싸워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자꾸 선언함을 통하여서 그 고난인 축복됨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하시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고 그 싸워야 되는 실체가 무엇이다?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며 그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더 큰 두려움이 있다. 이 역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도 수시로 두려움을 만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제일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거, 이 죽는 건데 제일 무서워할 수 있는 죽음, 여러분 제일 잘못돼도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의 것들 중에서 두려울 게 없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5절 말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삶 속에서도 생과 사를 결정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는 외적인 것들, 사람이나 환경, 이 땅의 것들에서 너희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이 땅과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대표적인 게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산파들입니다. 애굽 왕이 무슨 명령을 해요? 아들 낳으면 다 죽여.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힘이 강대해지잖아요. 노예인데 인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라는 게 그 당시 신 아닙니까? 파라오? 신이 명령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산파들한테 아들 낳으면 다 죽이고 딸만 살려.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우리 방금 전 제가 설명드렸던 말로 다시 설명드리면 뭡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산의 아이들을 살린지라.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어떻게 애굽 왕, 그 당시 신이라고는 파라오에게 걸리면 죽는 건데 그들은 어떻게 그 아들을 살려둘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더 큰 두려움이 올 때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9절 20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십계명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음성만 들어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우리는 못 듣겠어요. 죽을까 봐 겁나요.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0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놓고 그 뒤에는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경외하라는 이 두려움의 용어 야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모순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얘기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실체를 잘 따져보면 이 땅의 것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을 경외한다면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은 없다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9절 20절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는 죽을까 두려워하고 망할까 두려워하고 자녀가 잘못될까 두려워하고 건강해야 할까 두려워하고 이것이 비참한 일로 끝날까 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말라. 범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신뢰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범죄하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범죄로부터 이기게 돼요.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하고 경외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대상이 있죠. 대상이 있을 땐 두려워했다가 대상이 없으면 두려워 안 합니다. 돈이 있을 땐 안심하다가 돈이 없으면 두려워지는 거. 이런 것들은 두려움의 사실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했다가 두려워하지 않았다가 있으면 좋아했다가 없으면 싫어했다가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기복적 신앙이 되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하게 됩니까? 그런 두려움에 빠지면 이런 기도하게 돼요. 아 이거 있게 해주세요. 이거 없는 거 나 싫어. 이거 있게 해주세요. 돈 있게 해주세요. 실패는 없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응답 안 해주시면 두려움에 빠지고 그것 좀 주면 또 희희낙낙하고 기복신앙이에요. 그런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너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불신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인정함, 존경함, 그리고 그 앞에 경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 자의 위치에서 높은 자를 바라보는 마음이거든요. 단지 있고 없고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그럼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죠. 그때 외쳐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돈이 없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 때로는 건강의 해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이고 두려움과의 싸움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일시적이고요. 있다 없다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일시적이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신 보호하심은 영원하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는 미로 같은데요. 높은 곳에서 미로 같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 뭐 하면 돼요? 길을 잃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요. 제가 길을 잃었어요. 높은 곳에 있는 관망대를 향하여 손들면 됩니다. 아까 고난이 뭐라고 했어요? 눈이 좁아져서 자꾸 낮은 곳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높은 곳으로 데려가신다. 넓은 곳으로 데려가신다. 그곳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미로에서 길을 잃고 두려워 떨 때 손만 벌쩍 들면 높은 관망대에서 바라보시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고난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결론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내가 손들었는데 안 도와주실 것 같다라고 믿는 것, 그게 두려움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내어주신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손을 들 때 그분은 반드시 도우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은 손을 들 때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는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함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신뢰해드림으로 세상이 주는 고난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두려움의 전쟁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 잡아줘. 안녕하세요. 봉사자 박용규입니다.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새로운 방송들이 여러분을 찾아가는데요. 지난 방송을 다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그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www.heartandseoul.org로 접속하셔서 특별 방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부르신 곳에 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셨던 김현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라 믿고 결혼의 모든 과정을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캄보디아 아이들의 축복과 사랑 속에서 언약을 하게 된 우리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찾아와 준 남편도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었고 저 또한 이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기도하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각자 살아가다가 합치는 것이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대화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해야만 우리 가정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나를 찾아왔으니 당연히 남편이 오겠거니 했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니며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던 남편은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서 신분과 재정에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정착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오랜 시간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보인 저를 결혼을 통해 잠시 쉬게 해주고 싶다며 미국으로 함께 오기를 말없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처음 연락을 취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순간부터 어떻게 함께 가정을 세워갈지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기다리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보자 라며 이야기하면서도 그 기다림이 어두운 터널처럼 느껴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결혼식을 하고 다음날 남편을 미국으로 떠나보내며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라 믿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지내야 하며 방 안에서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캄보디아 아이들을 두고 나 혼자 떠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 아이들은 어쩌나. 분명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돌볼 수 있을까 마음도 있었습니다. 직장처럼 사람을 구해 모든 일을 인수인계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가족 같은 사람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일이었기에 제게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도 맡겨보기로 다짐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지내던 중 캄보디아 청년이 눈에 눈물을 담고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 마음 다 알아요. 미국으로 가도 우리가 선생님 자리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칠게요. 나중에 꼭 다시 돌아오세요. 우리가 기다릴게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제게 나아갈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12년간 사랑으로 돌보았던 제자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눈에는 어리게만 보이던 제자들이 제 마음도 헤아려 주는 것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 신학대학교에 진학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겠다는 청년의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자 양육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해 이제는 내가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년간 함께 살며 자식처럼 돌보는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 몇 달 전부터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 있을지 제 스스로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매일 밤 기도하며 캄보디아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며 내가 없을 때 캄보디아 아이들과 청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비우려 할수록 그동안 못해준 것이 더 생각나고 아쉬움이 생겨 하루하루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만 같았던 평안함이 새로운 길로 가야 하는 두려움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이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매 순간을 기도하며 여쭤보았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이 제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며 평소처럼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와 인사하며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약속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꼭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기를 기도할 것이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계속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지며 다시 만남을 위한 잠시 이별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과 친인척 앞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고 미국에 다시 오기까지 꿈을 꾼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며 캄보디아와 미국, 한국으로 오가며 함께 살게 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설레임도 있었지만 미국에 도착해 캄보디아 아이들과 청년들이 그리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사역하며 지쳐 보였던 저를 쉬게 해주고 싶었는데 저는 그리움에 가슴이 계속 아팠습니다. 그 쉼이 제게는 너무 낯설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쉬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불안했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만 같은 두려움에 매일 좌절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고 계속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다녀와서 하루 종일 혼자 있던 저를 위로하며 격려해 주었는데 전 홀로 된 시간 동안 울고만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눈물을 보였는데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남편과의 만남과 교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제 모습에 스스로 너무 실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기력과 외로움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남편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제 삶은 또 다른 선교지로 온 것만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고 모든 것이 거대한 산 같았습니다. 캄보디아가 내 고향인 것 같이 온통 캄보디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캄보디아 아이들의 소식을 듣고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캄보디아 아이들을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다시 만났을 때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일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 벌써 6년이 되어갑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과 계속적으로 연락하며 선교지 소식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함을 매일 다짐합니다.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